로마서 계속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지금까지 이 1절서부터 7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에 이렇게 항상 처음에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고 있고 누가 편지를 받고 있고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인트로덕션의 그 수준에서 저에게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바울을 자기가 바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지난주에 우리 받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받는 이 로마의 교회의 사람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런 편지죠. 그래서 그 받는 자를 설명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6절과 7절 상반부에 그 즉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성도다 이렇게 하고 그 7절 하반부에 나오는 그 이 편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보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에베소서를 배울 때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에베소서를 처음 했을 때 안 계셨던 분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나 생각을 하다가 복습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주어지는데 그 복의 그 내용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겠는데 에베소서를 배웠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한테는 복습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절서부터 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우리 바울이요. 이 복음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2절서부터 5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는데 시작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금 교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저 교회와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리시는 복이라기보다는 교회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내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미국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즉, 미국식이라는 것은 이 개인주의. 그래서 뭐 성령이 이렇게 보내지는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식으로 나한 사람만 놓고 성령이 나한테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가르치고 또 이해를 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그 배경은 교회입니다. 그죠? 다락방에서 지금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교회를 배경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뭐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도의 직분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죠.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교회적으로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개인 위주가 되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다는 그런 컨셉보다는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저희는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로, 교회의 멤버로, 즉 하나님의 그 천국의 멤버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지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주어지는 이 복. 그래서 여러분 참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은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멤버가 되어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혼자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말씀대로 해야죠. 교회도 자기 맘대로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즉 우리 예천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계속 하고 있는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안 하는 교회면 여러분은 또 다른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교회면, 그럼 여러분은 그 교회의 그 지도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즉 내가 교회의 멤버야. 그래서 그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라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믿는다. 근데 교회도 안 나간다. 교회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 이런 복을 받는 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나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 되므로 그냥 빨리 넘어가면, 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참 이런 구절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나가기가 힘들죠, 사실. 이걸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 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도 우리가 여기서 배웠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도 되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만으로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결국 틀리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죠? 즉,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다정하게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런 컨셉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구약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정하게 우리 아버지, 아바 fathe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즉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제 모든 천국 현실을 이루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 때문에 이루기 전하고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구약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바 파더 같은, 진짜 아바 파더 그러면은 진짜 너무 다정한 그런,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인데,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약식으로만 한다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야죠.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가 안 되면 가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합니다. 걔네들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그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를 이루시는 그런 아버지라고가 얘기가 안 되면 가짜입니다, 이제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 중심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복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 지금 1장 1절에서 7절을 읽으면 지금 반발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참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요.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고, 이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을 빼놓고 이해를 하시면 가짜입니다. 즉, 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런 복이 저한테 주어지니까. 그런 복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이 빠지면서 이해가 되면,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아닌데,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에서 우리는 복음의 종합적인 것을 보게 되죠. 왜?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 그러면 원수하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원수는 싸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즉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 이제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서도 영원히 원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웃기는 소리죠. 세상에서 의리, 사랑, 그 두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도 의리고 사랑입니까? 정말 웃기는 의리요, 웃기는 사랑이에요. 즉 여러분과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이용해야 될 사람이 될 수는 있죠, 여러분이. 왜? 나의 그 죄에 빠진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용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밖에는 안 되죠.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저 서로 이용하고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원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원수가 아니라 이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들 여깁니다. 그래서 뭐 뜨거운 그 관계 속에 있는 친구들, 뭐 부부들.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볼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 와이프하고, 아니면 내 남편하고, 아니면 내 자식하고, 아니면 내 부모하고, 이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정말 다 결국에는 쓸데없는 게 돼버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서로 미워해도 우리의 영원한 현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잘못 깨닫고 있고 잘못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의 그 관계가 예수님이 맺어진 관계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죠. 기독교인끼리 서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미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면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벌써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는 지금 천국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은혜, 평강. 은혜는 여러분 뭐 너무나 많이 말했죠? 공로 없이 받는 복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받는 복이라. 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떠한 복도 다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옥으로 지금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위치에 있어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왜? 진짜로 여러분을 그대로 대하셔서 그대로 심판하시면 지옥으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어떠한 상태도 다 은혜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불만할 게 없어요. 글자 그대로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불평할 게 없어서 정말 불평을 안 하는 거지, 불평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수양을 쌓아 이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은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불평을 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 현실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실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불평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행위의 반대죠. 이제 로마서 11장 6절에 우리 또 가서 보겠지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본 내용입니다. 왜 은혜야 되는 거냐?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는 어떠한 복도 없습니다. 왜? 완전 타락. 우리가 벌써 배웠죠. 칼빈의 그 5대 강령에서 완전 타락이 됐다는 모습은 이제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죄밖에 질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좋게 대해주시는 것은 다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지, 우리가 뭘 잘했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1장서부터 3장까지 좀 괴로운 내용들인데, 1장서부터 3장까지가 굉장히 괴로워요. 왜? 이게 그냥 죄에 빠져서 깜깜한 모습이거든요. 결코 소망이 없는 그 죄에 빠진 모습들이 이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줄 텐데,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읽은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행위로는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복을 주시는 은혜로만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가서 5장 그 10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게 해주신 거지,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그 잘한 거에 상으로 그렇게 해주신 게 하나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쵸? 우리는 죄만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구약은 은혜가 약속의 모습으로 또 앞으로 완전히 백성들이 누릴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그 은혜의 컨셉이 보여지는데 예표 수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역사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표 수준에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은혜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는 예표 수준이지, 지금 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국 간게 아닙니다. 예표 수준에서 그 은혜의 컨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구약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는가 한번 보죠. 신명기 우리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부터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엄청난 백성들이어서 뽑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선택한 게. 오히려 가장 적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별볼일 없는 나라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너희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 백성들이 악해서, 즉,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걸로 압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이거예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뭐가 대단해요?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정말 꿀과 뭐라 그래요? 그 우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우유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젖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복을 주실 텐데,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아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돼도. 신명기 6장, 한 군데만 더 보죠.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한 번 더 기억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장 26절에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으십니까?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른 겁니까? 그래서 성도들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 지금 성도라 이렇게 부름받을 자격도 없는 거고 뭐 직분을 받을 자격, 저부터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부감이 오면 그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김영환 목사. 아니, 나보고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라니. 미련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거부감이 오십니까? 그래도 나는 뭐 세상시로 말하면 어디 어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디 어디 명문 대학교에 가서 어디 어디 좋은 잡을 갖고 있는데 아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거라니요. 이게 인정이 안 되십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럼 아직도 은혜라는 것을 못 깨달으셨습니다. 은혜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말로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짜 은혜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정말 쓸데없고 한심한 민족을 뽑아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몇 군데만 보여드리면 예레미야 1장, 아 이사야 보죠.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3절, 4절. 소는 짐승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 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참 소도 그 임자를 알아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도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도 얻었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자기네들이 잘났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잘났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많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통 자부심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 쓸데없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닮으려고 뭐 유대인의 교육 방법 어쩌고 저쩌고 한심한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같이 돼서 세상에서 잘났다고요? 그거 하려고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 똑같죠. 지금 이스라엘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중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민족입니다.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배워 뭐 하게?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보려고요.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가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그 이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저기 뭐야, 그 뭐라, 시장에 나가서 팔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병들고 눈 하나 멀고 이런 어린 양은 돈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냥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 어린 양을 어떤 양을 쓰는 거예요? 이런 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양은 팔아먹고, 정말 쓸데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정치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눈먼 양, 저는 양을 갖다 바치는 게 무슨 모습입니까, 요즘? 즉,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양은 온전한 양, 완전한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런 짓 하는 거랑 똑같죠. 내가 헌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통해 나와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내가 요번 주는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그런 병신 어린 양을 바치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안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드릴 때는 받으시죠. 당연히. 즉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한테 오지 않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병신 양들을 바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면 이 멸종시키죠. 이건 못하러 쳐다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도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더 난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정말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아까 1장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어서 21절까지 내려가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하시기대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며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물론 심판이면서 결국에는 은혜를 얘기하십니다. 다 깨끗하게 만들겠답니다.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렇게 그들이 처음 언약, 옛 언약을 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대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죠. 즉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즉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을 내려야 마땅한데 결국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한 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 저희 뭐야 요한복음에 읽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가 오신 것이죠.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즉 예수님 오심 그 자체가 은혜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를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즉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의 내용이 이제 다 이런 겁니다. 로마서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즉 그 말은 값없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없어요. 4장 4절에 가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 즉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의 대가로 주는 거면은 은혜가 아니죠. 아까 은혜가 되려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 되는 것이면은 지금 그 행위에 대한 싹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일을 안 할지라도, 즉 행위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4장 16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후사가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거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돼야죠.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룹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은혜로 계속 성화되고 은혜로 예수님 닮아가고 은혜로 이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사도 바울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냥 세상식으로 지금 그냥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가 족한 자들이 되었죠. 사도 바울도 무슨 병이 있었는가 본데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만 말을 했는데 육체의 가시라. 그래서 육체에 무슨 병이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뭐 자세하게는 모르죠. 그것을 세 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기도가 안 들어졌습니다. 기도가 안 들어진 겁니까? 절대 아니죠. 기도가 들어졌죠. 그 일이 있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고 가십니다. 즉 여러분이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에 완전 계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백성들과 평강을 우리가 누립니다. 평강도 이 세상 평강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평강입니다. 세상도 평강을 얘기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이해 못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7개 재앙을 보면서 대접 재앙을 보면서 분명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모릅니다. 세상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망으로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인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한 것처럼 교회도 지금 말씀을 떠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떠나 엉망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 평강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 그러냐? 지금 하나님은 진노를 퍼붓고 계신데 너희들은 평강을 말하느냐?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 다음에 14장 13절 14절 8장 한 군데만 보죠. 예레미야 8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 고쳐준다는 말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고쳐준다.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예, 뭐 지금 뭐야 나와서 열심히 뭐 저희 뭐야 새벽기도 나오고 무슨 철야기도 하시고. 무슨 저희 금식하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성공하게 해주신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화내고 계시는 건지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데. 즉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데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자기가 좀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 주시는 겁니까? 장사가 잘 되면 복 받은 것입니까? 오히려 장사가 잘 돼서 그게 하나님의 벌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말씀대로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신답니다. 죄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평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지. 무슨 평강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게 되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의 6절부터 읽으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다.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 이외에는 평강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이제 이 평강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 평강을 이루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강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함으로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분이 평강의 왕인데 그러나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즉 십자가죠. 그 평강이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여러분 많이 들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태어나시는데 그 찬양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로다. 그런데 이 평강을 세상이 거절합니다. 그런 평강은 실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평강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이 평강을 전파하시고 이 평강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죄를 사하여 주면서 편안히 가라. 평강을 얘기하죠. Peace.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편안히 가라. Peace.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또 서로 서로의 평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강, 평안 이런 모든 단어들이 영어로는 다 peace죠. 같은 단어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이 평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여기 또 화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같은 단어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즉 평강을 주시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평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 식구일지라도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평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뭐 남편하고 맨날 싸우다가도 이제 그냥 편안하게 뭐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평강을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원수라니까요. 잉꼬 부부도 지옥 가면 원수입니다. 평강이 무슨 평강을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오면 이제 진짜 평강이라서 미워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분리돼도 안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면 평강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원수입니다. 예수님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끝을 내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 다음에 3장 15절 두 군데만 보죠.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까 1장 20절은 하나님과 나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3장 15절은 이제 서로서로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평강을 알고 계십니까? 이 평강을 소유하고 사십니까? 이 평강을 누리고 계시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예천 장로 교회로 모아주셨는데 뭘 하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배우는 내용을 보면 이 예수 안에서의 평강을 위하여 지금 한 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하나, 자기 하나.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평강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바로 그 안식, 그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레스트죠. 쉼을 얻지 못하리라.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지옥은.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 현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강,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평강, 그리고 우리 서로가 완전한 평강,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의 현실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증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옵션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데 뭐 평강을 누리고 같이 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죄 짓지 않는데 뭐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한다 이딴 소리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그 안에서는 평강입니다. 벌써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가 말하죠. 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완전 만족이죠.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드리죠.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배 시작 때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상기를 합니다. 야, 참, 너무 복 받으셨다. 나도 너무 복 받았다. 어떻게 우리 같이 죄를 짓고 살았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죄진 걸로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해야 되는데, 예배 시작 때.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손 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상상을 해 보세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주받을 짓만 하고 오지 않았어요, 예배? 심판받을 짓만 하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교리적으로만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그 평강과 우리 서로의 평강을 누리고 사시냐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삶의 현실이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못해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평강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 평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러나 믿으셔야죠. 이 평강이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사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그 서신은 거의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천국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더욱더욱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과 또 서로서로 어떠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천국 현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엄청난 은혜가 내려져 있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